에스겔서 3장 4절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시작하기 전에 1장하고 2장 복습을 잠깐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하게 되죠. 그야말로 두렵고 떨릴 놀라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가 앞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준비를 시키는 셈이죠.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아마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교회 일에 충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포기하거나 좌절해 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에스겔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1장입니다. 2장 중간에서 3장 그 앞부분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보면 말씀을 먹으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귀중한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은 감당할 수 없는 거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입에서는 참 달았지만 계시록에 보면 그 속에서는 참 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참 기쁘고 감격스럽지만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되죠. 뭐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그 설교가 사람의 말을 전하거나 사람의 상식적인 얘기를 전하거나 뭐 정치적인 얘기를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문제죠.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기가 섬기는 교주의 말을, 어느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성경 공부든 설교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5절에 보시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라 그러죠. 이것은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뭐말 알아듣는 사람한테 말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겠느냐. 그러는데 같은 표현이 6절에 한번더 나와요. 6절에도 보시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이 말은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설 건데 결국 말 알아듣는 이스라엘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표현이지만 앞에 표현은 어려운 일이 아니란 뜻이고 6절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완악하다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을 알아듣는 놈들은 회개하지 않고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녀석들은 회개할 거다. 그런 얘기죠. 비싼 돈 주고 과외시켜놨더니 정작 하락하는 녀석은 제대로 못하고 어깨 넘어서 그냥 기웃거리며 보던 녀석이 제대로 하더라. 이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작은 놈이 이렇게 잘하면 그건 기특하지만 이 정작 돈 들여서 배우게 하는 저놈이 제대로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딱그 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 마을에서 특별히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차라리 그 소돔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이런 권능을 행했더라면 차라리 소돔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같은 말을 전해도 말 알아듣는 이스라엘은 안 듣고 차라리 이방인들이 말을 더잘 듣는다 그럴 것 같으면 하느님께서 선지자를 이방인들에 보낼 것이지 뭐하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자꾸 말 듣지도 않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지자를 보내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역할이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심판이 있다고 선포하는 셈이죠. 물론 이 심판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조차도 듣고 돌아서라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도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결국은 듣게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형식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강조되어 있는 거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어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통역을 한다지만 통역도 가만히 들어보면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설교하고 통역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또 내용만 살려서 통역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어설프게 전해도 그들은 회개할 것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비해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 건지 잘알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말안 듣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에스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준비시켜요. 8절 보세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완악하고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얼굴과 이마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에스겔의 얼굴에 완전히 철판을 깔아준 셈입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독하게 말안 듣는 사람에게 말을 전하려면 자신도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친놈을 때려잡으려면 자기는 세 배는 더 미쳐야 되겠는데 그거 참 미치겠더라 이러시더라고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면서 그 얼굴을 완전히 철판을 깔아서 보내는 거예요. 9절 보시면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러죠? 여기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뭐 여자들은 보석으로 덜렁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가장 단단한 물질 중에 하나가 금강석이에요. 그래서, 뭘 깨거나 아니면 유리를 자를 때이 금강석을 씁니다. 이유는요, 이게 가장 단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보다 단단하다고 그러나요? 화석보다. 한글로 보면 이게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화석의 화자가 불화자입니다. 불을 일으킬 때 쓰는 돌이란 뜻이죠. 차라리 부싯돌로 번역을 했으면 나을 뻔했어요. 부싯돌이라는 게 뭐냐면 워낙 단단한 돌이기 때문에 단단한 돌을 부딪히면 불꽃이 튀어요. 그래서 불을 일으킬 때 쓰기도 하고 이 돌을 때려서 깨놓으면 그 깨어진 면이 아주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칼 대신 사용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할례를 행할 때에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돌도 단단한 돌인데 이 단단한 돌보다 더 단단한 다이아몬드처럼 이제 우리말로 하면 얼굴을 철판같이 만들어줄 테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듣든지 말든지 그렇게 밀어붙여야 하나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도의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도무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도에 적용시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전도할 때 이런 식으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구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참 많아요. 전도자는 어떤 의미에서 인내하고 지혜롭게 헌신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가족이나 친지 같은 경우는요, 긴 세월, 또 고락을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줘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가 되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은 심판을 선고하라는 얘기지, 전도를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니까 조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는 분명히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 마음을 먼저 열어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를 않아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무조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귀로 듣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12절부터 또 다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크게 울리는 찬송 소리를 하나 듣게 됩니다. 누가 찬송을 하는가 해서 보니까 13절에요.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이렇게 말하네요. 생물들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인데, 희한하게도 날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바퀴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방식이 아니라서. 그럼 곤충이, 매미가 여름에 저렇게 시끄럽게 우는 거는 그 날개를 비벼서 소리를 낸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메시지가 있어요. 자기 짝을 찾는 소리거든요. 날개를 부딪혀서 내는 소리에 의미가 실려 있고 의사소통이 되고 그것이 찬송이 되기도 하더라.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바퀴 소리라는 거예요. 천사 곁에 있던 이 바퀴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 바퀴들이 돌아가게 되면 나는 소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사이렌 소리가 원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아주 큰 소리가 나죠. 여하튼 이 바퀴 소리와 날개가 부딪혀서 나는 이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을 하더라. 그러는 걸 봐서, 그럼 우리는 우리 목소리로만 찬송을 한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훗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 목소리보다 더 많은 소리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시는데 왜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역사하시면 내 마음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에스겔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근심과 분노를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에스겔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이해하고 알게 되고 동화가 되고 나니까 이게 지금 근심하고 아주 분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에게 나아갔다고 돼 있죠. 에스겔이 이 그발 강가에 나아가기 전에 그럼 어디 있었나요? 1장 1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더라 했는데 보니까 15절에 그발 강가에 갔다고 돼 있죠. 15절에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갔다 하는 이거는 14절까지가 1장 1절에서 시작한 그 환상의 14절에 끝이 났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14절까지는 환상 속에 있었던 이야기고 이제 15절에는요. 환상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는 가니까 그발 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거주지로 돌아왔단 뜻이죠. 아니요. 그 어떤 그 장소적인 이동은 없었어요. 환상 속에 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는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환상을 보고 나서 왜 그렇게 두려워 떨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그 사명을 생각해 보면 두려워할 만도 하죠. 16절에 보니까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여서 사명을 깨우쳐 줍니다. 17절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우쳐야 할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신 거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 사명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명이 있는 거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게요. 18절을 자세히 보시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고 말한다고 치면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꼭 죽으리라 그러는데 선지자가 가서 이걸 어떻게든 깨우쳐요. 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죽는단다. 이렇게 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버림을 당하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설령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가서 너 회개 안 하면 죽는다고 하더라. 그렇게 말씀 전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령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그래도 우리는 가서 그 사람을 깨우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 사람이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들이는 데는 한 100번 정도 권유를 받는다고 그래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으라고 권하기도 하고 믿는 본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한순간에 한 사람이 교회를 데려가려고 교회 안 갈래. 그런데 덜렁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누가 전도한 거죠? 아니, 이 사람을 전도한 상급을 받다면 누가 받게 되나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그를 데려온 그 사람이 전도했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이 사람이 전도 받아서 하나님께 나오기까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거나 그 사람이 교회 앞으로 교회 가도록 했거나 아니면요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찔렀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열매가 맺히냐 안 맺히냐 이것보다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이걸 따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20절을 보시면요.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성령께서 택한 백성을 지키셔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교리하고는 좀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20절이 말하는 이 의인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볼때 의인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공로로 의를 이루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의 의인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그러면 노망이 들거나 아니면 정신이 혼미해서 죽을 때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말은 이게 효력이 없어요. 연세가 많아서 뭐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하는 말은 그게 효력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될것 같아요.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가 들기 전에 유언을 남긴 것은 효력이 있지만 치매나 노망이 들렸다고 한그 시절에 쓴 유언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언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날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유언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왜? 그때 그 날짜에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맑았는지 안 맑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 늙었을 때에 이참말 잘못해도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22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들로 나가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들로 나갔더니 2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 영광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참 복도 많아요. 한번 하나님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너무너무 놀랍고 두려웠던 그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여기 와서 또 보여주신대요. 우리는 이런 광경을 한 번만 보면 평생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한번 보고 싶다거나 하나님 한 번만 살아계심을 제게 보여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는 사람 참 많은데요. 그런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에스겔에게는 왜이 놀라운 광경, 다른 사람이 본 적이 없는 이 놀라운 광경을 그것도 두 번씩이나 보여주시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에스겔은 에스겔이 앞으로 받을 사명이 이 정도 놀라운 광경과 확신을 주지 않으면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사명을 그에게 주시려고 이런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중에서도 또 어떤 경우에는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특별히 데리고 다니신 적이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세 명만 데리고 갔고, 죽은 소녀를 살릴 때도 이세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열둘 중에서도 특별 대우를 하는 듯하죠. 아마 다른 제자들이 기분 나빴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세 사람만 특별히 왜 저러냐. 근데 나중에 보면 이세 사람이 다른 제자들과 다른 특별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런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했던 사람이, 제일 수고했던 사람이 아마 베드로 아닐까요? 수제자로서 참 힘든 역할들을 잘 감당해냈죠. 그러다 로마에서 결국은 순교하게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말까지 들려옵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더큰 수고를 감당하게 될 베드로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 보여주셨던 거죠. 야고보는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요, 끝까지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성경을 마무리하는 작업까지 다 하게 됩니다. 아마 제일 고생했는 제자가 요한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세 제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을 더 시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신 후에는 다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24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니, 덜로 나가자 하더니 왜또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하나요? 덜로 나가자 그러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것은 그 환상 속의 내용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것은 이거 일종의 훈련이에요. 훗날 에스겔이 집에 갇혀서 밖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대비해서 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또한 가지가 더 있어요. 25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할 일을 주셨는데, 에스겔이 집안에 갇혀서 말을 못하고 지나는 그런 일이 훗날 생길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게 하는 거. 애당초 말을 안 하는 사람이야 말 못하게 해도 뭐큰 문제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열심히 하던 사람한테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해놓으면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열심히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던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설교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에스겔에게 환상 속에서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이런 준비 없이, 훈련 없이 되는 게 아니란 사실을 잘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준비 없이 그냥 뭐 하나님께서 이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면 바로 가서 하면 되는 거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일하신다,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죠. 이렇게 훈련시켜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요, 또 열심히 전해야 하는 거죠. 2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말해야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안 들을 것이죠.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요, 선지자로서 준비가 더 필요한 모양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1, 2, 3장 전체가 어떻게 본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준비의 이야기입니다. 그 준비 내용이 중요한 걸 차면 세 가지, 네 가지가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다음에 오늘 끝부분에는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참아야 하고 입 다물어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는 인내의 훈련까지 더해서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